골로새서 1장 2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 구원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시고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과 교제하는 기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절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물론 성경 전체를 보면 더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선 골로새서 1장 2절에서 나오는 그 내용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요, 또 성도들이요, 또 신실한 형제들이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그리고 평강을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은혜,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또 보았는데 오늘 이 은혜를 한 번 더 보고 다음 주에 평강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또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 지금도 받고 있고 또 계속해서 받을 자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 다 죽어 마땅한 즉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리십니다. 그것을 은혜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옥에 떨어지는 그래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것이 여러분의 현실이면 은혜입니다.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큰 은혜를 받으면서 불만 불평을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잘못된 모습입니다. 즉 은혜를 모른다 그것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은혜를 알면 불평이 없어집니다. 불만이 없습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즉 정말 자기가 어떠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벌을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평이 나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정말 받아야 할 것이 100인데 한 90 정도 해주면 고마워할 줄 아는 겁니다. 근데 지금 100을 해주시고 있는데도 불만 불평이 있다는 것은 지금 자기가 정말 어떠한 대우를 하나님한테 받아야 되는 자인지를 깨닫질 못합니다. 항상 뭘 더 해줘야 되는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께 뭘 자꾸 더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은혜를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이기 때문에 믿음이요. 그리고 은혜이기 때문에 행위가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본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그리고 민수기 6장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떠한 복을 우리에게 내리시는 분인가 나오는데 민수기 6장 24절서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저희 교회에서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책이라 하는 말과 다를 게 없습니다. 왜? 오늘 결론을 보시면 결국 은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신 일과 이루신 일을 빼놓고 은혜라 해도 뭐 우리는 할 말은 없지만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빠진. 결국 다 지옥에 갈 건데 뭐 잘해주신다. 그런 내용은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내용이 적용이 됩니다.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표 수준에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구약에서는 좀 모자라는 것 같고 효과가 없는 것 같은 모습들이 구원 역사를 통해 보여집니다. 왜 그러느냐? 이 은혜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구약은 예표입니다. 구약의 구원도 예표 구원입니다. 즉 구약에서 참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이 구원 역사의 내용에서 말하는 겁니다. 제가 뭐 여러분에게 너무나 이 구분을 많이 말했기 때문에 다시 말은 안 하겠습니다.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구원은 이 세상 한 군데에서 구원받아 이 세상 다른 데로 옮겨지는 겁니다. 즉 이집트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옮겨지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참 구원이 아닙니다. 예표 수준의 구원입니다. 참 구원의 현실을 예표하는 것. 근데 뭐 지금 은혜만이 아니라 구원만이 아니라 어떠한 구약의 내용도 다 예표입니다. 그러나 그 구약 백성들 한 명 한 명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참 구원을 얻는 것, 이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예표가 아닙니다. 그들도 참 구원을 받은 건데 구원 역사,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구약에서는 이 은혜가 예표 수준인데 그래서 그 은혜를 약속으로 많이 말하시고 앞으로 완전히 누릴 소망으로 말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원리, 즉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 은혜의 원리는 구약에서도 뚜렷합니다. 신명기 7장, 신명기에 좀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즉 너희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여기 현실이 은혜의 원리가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선택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선택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격이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선택을 하려면 여러분 그 저 학교에 가보시면 그 학생들이 뭐 농구 게임을 할 때 캡틴 둘을 딱 뽑고는 이제 그들이 자기 편을 뽑는데 누굴 뽑습니까? 어떤 아이들을 뽑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그 어릴 때부터 그런 것을 배우고 그런 것을 하지만 세상에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뽑히는 자들은 항상 우선 잘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 됩니다. 실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 직장에서도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10명이 그 이력서를 내면 누구를 뽑냔 말입니다.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그 선택 원리는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최고로 보잘것없는 나라를 뽑았단 말입니다. 너희들은 오히려 최고로 작은 나라, 별 볼 일 없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다. 이게 은혜입니다. 신명기 9장 4절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음은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그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얻는 것도 철저하게 은혜입니다. 그들이 그런 땅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고 그 얻을 만한 행위를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일이죠. 왜?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루시는 겁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은혜 원리입니다. 그들이 뭘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착각합니다. 우리도 뭐 내가 똑똑해서 좋은 학교 가고 내가 똑똑해서 뭐 어느 정도 좋은 잡을 얻었고 내가 똑똑해서 돈을 뭐 어느 정도 버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을 정말 못 사는 나라에 정말 아주 가난한 집에서 학교도 못 가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태어나게 못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나서 지금 여러분의 수준에 와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십니까? 자기네들은 잘난 것으로 아는 것이 이게 세상인데 아 이게 안 됩니다. 그죠? 기독교인도 이걸 버리질 못합니다. 그냥 다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나는 쟤보다 난 걸로 착각을 하고 삽니다. 그러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은혜란 말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그 목적이 뭡니까? 왜 은혜를 주시는 겁니까? 먼저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약에서 이 예표 수준의 구원도 이제 그 현실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은혜 주셔서 뭘 요구하시는 거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근데 하나님 사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즉 율법을 지키라, 순종하라는 것도 사실은 다른 소리가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거죠. 이렇게 은혜를 내리시고 사랑을 하시는데 근데 구원 역사에서는 아, 이 이스라엘 이 나라가 전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해버리고 거절을 해버립니다. 이런 내용이 뭐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한 군데 대표적인 걸 보면 이사야 1장 제가 그 지금 현재로서는 골로새서 끝나고 이사야를 설교하고자 하는데 그게 좀 보게 되는데요. 이사야 1장 3절을 보시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런 내용이 구약에 뭐 거의 다죠. 은혜를 베푸시건만 아니 그런 은혜의 하나님을 아니 따르질 않습니다. 사랑은 안 합니다. 결국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 아닙니까? 회복의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완전한 회복은 끝내 못 이루고 구약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내리셨는데 그러면 그 은혜가 효과가 없는 건가?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없나? 아니죠. 구약의 모든 것이 다 그렇듯이 더 완전한 은혜가 이제 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은혜가 이제 올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하십니다. 그 이사야 지금 1장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결국 너희들을 완전히 멸종을 해버리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서부터 1장 21절서부터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살해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그러면 이제 영원한 심판이 내려져야 되는데 근데 내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평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고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물론 구약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금 그들이 받아 마땅한 그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퍼부어질 것을 말합니다. 근데 아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만 짓는 내용이 구약의 한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소망을 주시고 결국은 이루시겠다는 내용이 그 반입니다. 그죠? 뭐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을 세울 것을 약속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에스겔서 36장 한 군데만 더 보죠. 유명한 구절들이니까 그냥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서부터 보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실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구약에서도 많은 은혜를 내리셨는데 그 은혜가 효과가 없는 것 같이 그 백성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정말 의로운 삶을 살게끔 못 만드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을 더욱 기다리게 만드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즉 참 은혜가 이제 주어져야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은혜가 효력이 없는 게 아니라 결국 예수님을 통해 이제 완전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예표 수준에서 그 원리들을 가르친 것이죠. 이때까지.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구약에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완전한 은혜가 그 영원히 효과적이고 능력의 은혜가 이제 주어졌습니다. 더 이상 예표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인데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완전하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에 와서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신약 백성들은 말입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이 현실이 너무나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하여 구약은 아예 없었던 걸로 얘기를 해버립니다. 아니 구약에도 은혜가 왜 없었습니까? 근데 예수님 안에서 지금 완전한 은혜에 비하면 아예 없었던 거랑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때를 가리켜 믿음이 온 후에, 아니 구약에는 믿음이 없었나요? 있었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과 제가 갖는 믿음은 지금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완전히 다 이루어 놓으시고 믿으라는 건데. 이제 완전한 믿음. 그래서 신약에 드디어 믿음이 온 것 같이 얘기하듯이 여기도 구약은 율법인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구약에도 은혜가 있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완전하게 드러내시는 이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워서 이제 비로소 은혜가 온 것 같이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즉 예수님을 보니 뭐가 보여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은혜가 왔다 해도 틀린 소리가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은혜를 바라보는 거라 말해도 틀린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하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디도서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 디도서 한번 가져보죠. 2장 11절. 아까 제가 읽어드린 거.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렇게 나타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심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그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 완전한 은혜는 효과 없는 은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이제 예수님 같이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 뭐 안 되는 모습밖에 안 보였죠.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예표 수준에서 주어지던 모습. 물론 개개인으로 따지면 구약에서도 완전한 은혜가 주어진 거죠. 그러나 구원 역사 모습에서는 예표 수준이란 말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시고 읽어야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동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혼동입니다. 성경이. 그 사도 바울이 교회에 지금 인사 말씀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고 은혜 있기를 간구하옵나이다 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즉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고 계신 그 은혜의 현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도할 때도 제가 있을지어다 하고 끝나지 뭐가 뭐 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목사 기도하는 내용이지 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 축도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왜 이게 축도 그러면 기도 같은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축복 기도 기도가 아닙니다. 선포하는 거죠. 즉 현실을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계신 그 현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목사 기도 들어서 뭐 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복 받고 나가셔야지. 목사 기도가 뭐 그리 대단합니까? 나는 이걸 안 해서 좀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제 나타났고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로마서 5장 2절에는 이제 그 은혜에 들어가 살며 로마서 6장 14절에는 이제 은혜 아래 살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6절에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사는 것으로 이제 성경이 기독교인을 표현합니다. 보통 복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치고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엄청나게 넘치는 은혜 없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 지금 교회는 안 가고 이 세상에서 뭐 놀러 다니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보다 모자라서 여기 안 나오는 겁니까? 교회 안 가는 겁니까? 뭐 꼭 여기만 나와야 되는 건 아니죠.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의 은혜인지 아십니까? 나 같은 인간이 교회 가려고 마음을 먹는 이 자체가 어느 정도 기적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뭐 나는 당연히 그런 자로 착각을 합니다. 정말 글자 그대로 죽으면 죽었지 예수 못 믿고 예수 욕하고 그리고 지옥에 가는 것이 이게 죄인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저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하나님을 지금 기뻐하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까? 아니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야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지를 못하면 아 정말 여러분 불쌍하게 됩니다. 그저 자기 잘난 줄 알고 또 가게 됩니다. 아 그렇지 나는 그래도 오늘 또 뭐 예배도 드렸고 뭐 어쩌게 했고 뭐 나는 잘했고 뭐 아, 이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이었을 때에 죄만 짓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성경에서도 말하잖아요. 뭐 아주 잘하는 뭐 세상 영웅을 위해서 대신 죽는 거는 세상에서도 하겠는데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어떤 진짜 귀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그렇게 나올 사람 많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최고로 악하고 아주 그냥 추잡한 죄인을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은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은 최고로 추잡하고 정말 악한 놈을 위해서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또 아, 나는 그래도 죽을 만하지 뭐 이렇게 됩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세상에서도 죽을 만한 자를 위해서 죽는 건 세상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악독하고 악독하고 더럽고 추락한 죄인을 위해 누가 죽겠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깨달으십니다.
거기 5장 10절에 보게 되면 조금만 두 절만 더 내려가 보면 고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위해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겁니다. 아, 은혜를 이해했더니 참 마음이 편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네, 이 자랑하고 다니려면요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사람을 만나면 말도 많이 해야 되고 뭐 자랑할 것이 없으면 인간은요 그냥 조용해집니다. 결국 인간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다 자랑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뭐 아닌 척하면서 하지만 결국 다 그 소리입니다. 들어보세요 한번.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아주 은혜.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사는 건데 예수님 자랑도 좀 잘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교인들도 너무 그냥 좋아갖고 좀 말을 많이 하는 편이 되겠는데 그냥 조용한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부터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뭐 우리가 잘났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못났으면 더 은혜 주실 것이고 말은 잘해요. 이 뒤에서는 저도 저기 이것만 싹 나가면 또 확 달라지죠. 저도 우리 아까 이스라엘의 부르심 정말 부를 자격이 없는데도 부르셨는데 여러분과 저도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벌써 나는 좀 대단하다. 이건 기독교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천해서 멸시받는 그런 수준이라서 그래서 선택하십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세요. 우리는 항상 잘못 배워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 성경에 어떻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씀.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자가 누굽니까? 도대체. 그 말부터 잘못된 소리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자?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자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뭘 못 씁니까?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요. 좀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것 같으면 대단한 걸로 착각을 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사람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오히려 우리가 한심하니까 선택했다니까요.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까? 난 그래도 좀 난 것 같은데. 아, 난 한심한 건 아닌데, 천한 건 아닌데. 아, 여기 보니까 그런 자들이 많지 않다. 조금 있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 하나인데, 나는. 자랑이 없는 것입니다. 못났기 때문에 부르셨는데. 인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젊으면 젊을수록 빨리 인정을 해야 이게 편하게 삽니다. 자랑은 기독교를 망치는 것입니다. 왜?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자랑하면 은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로서는 그 자랑함을 통해 은혜가 아니야 이런 소리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려야 이 말은 꼭 하고 끝내야죠.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여러분 제가 이 손을 들고 즉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들고 그래서 아멘 때는 항상 제가 손을 내립니다. 축도할 때도 이제 한번 보세요. 있을지어다 하고 아멘 할 때는 내립니다. 왜? 그건 제가 반응하는 거지 하나님을 대표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하나 다 이게 신학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제가 여러분 주일날마다 딱 보고는 쫙 쳐다보고는 에이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만 짓고 와놓고서 심판이 있을지어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가요 아 이걸 깨닫게 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뭘 느끼겠습니까? 와 참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지옥의 형벌을 영원히 받아 마땅한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고 시작합니다. 그때 벌써 여러분은 와 감격에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뭐 맨날 듣는 소리니까 정말 여러분을 특별하게 대해주십니다. 보잘것없는데 불구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어도 그 은혜와 평강이 취소되질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야, 내 백성들이 너무 심하다 이것들. 에이, 오늘은 은혜 못 주겠다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면 아마 그럴 겁니다. 야,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냐 니네들. 어느 정도로 은혜를 지금 내리고 있는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 아 오늘 못 주겠다 이럴 거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 오히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더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그 은혜가 그냥 저희를 사로잡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은혜인가? 몇 군데 읽어드리고 마치죠. 시편 31편 19절에 보면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시편 63편 3절엔 주의 인자가 그 은혜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과 저는 은혜를 받고 삽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 은혜가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정말 성경적인 어떠한 이루심, 어떠한 성공, 어떠한 잘하는 것 다 은혜가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완전하게 주어져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요만큼도 뺀 것이 없이 fully 주신단 말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깨닫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이 본 내용이죠.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뭐 외울 정도 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그냥 겸손 떠는 게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뭐 지가 다 해놓고선 지가 나오려고 하면 그때 자기를 더 드러내려고 아이 뭐 자가 뭐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따위 짓을 합니다. 진리가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니죠. 근데 왜 이렇게 크게 장담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지 알아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은혜를 먼저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엄청난 은혜가 내 안에서 지금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움직이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신 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확신하셔야 됩니다. 두 구절만 더. 설명할 시간은 없네. 그냥 읽고 끝낼게. 빌립보서 1장 29절.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 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를 왜 주셨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왜 은혜를 주시느냐? 고난을 기쁘게 이겨내라고. 왜 기독교 삶은 고난의 삶이니까? 왜 기독교 삶은 예수님의 삶이니까? 예수님은 고난의 삶을 사셨으니까. 왜 은혜를 주시느냐? 그를 위해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 이제 좀 겁이 납니다. 아, 이거 은혜는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뭐 그렇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겠네, 이거. 고난이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도 가시 때문에 이 좀 아 이 고난이죠. 고난을 좀 없애달라고 세 번 기도했습니다. 저는 참 이게 멋있어요. 세 번.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뭐든지 원한 게 있으면 세 번만. 그러면 또 그럴 거예요. 아니 열심히 내서 기도해야지 왜 세 번만 하냐. 사도 바울한테 가서 따지세요. 저한테 그러지 마. 왜 사도 바울은 세 번만 했나? 열심히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이해를 하셔야죠. 계속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보좌를 흔들어 제끼려고
열심을 내야죠, 그죠?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뭐 세 번 딱 그 세 번 하라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설명하면 자꾸 늘려서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랑하시려면 약한 거. 저는요. 좋은 학교를 못 갔네요.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돈을 잘 못 버네요. 자랑스럽습니다. 에, 저는 뭐 성적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네요. 자랑스럽습니다. 제 장난으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진심이란 말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뭐 그래서 게을러 빠진 것을 뭐 정당화하자 이 말은 절대 아닙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데요. 여러분 돈을 조금밖에 못 버는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여러분 거기 나오면 열심히 안 하십니까? 제가 압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도 그거보다 더 일 안 하는 사람보다도 못 벌잖아요. 뭐 어떡하라고요. 자랑스럽게 사람 말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는데 물론 더 벌라고 노력하는 게 나쁘다 이런 뜻 아닙니다. 그 현실에서 불만 불평을 갖는 걸 말하는 거지. 아, 더 노력하고 근데 더 노력해도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걸로 사람의 값어치가 올라가서 야 쟤는 뭐 대단한 놈이고 쟤는 아니다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값어치는 예수님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는 건 예수님 때문에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오직 예수님 때문이지. 뭐 어느 학교를 나왔고 뭐 직업이 뭐고 돈을 얼마나 벌고 왜 이런 게 왜 끼냔 말입니다. 예수님이 있는데 왜 이런 말이 자꾸 나오냔 말입니다.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참 행복하게 만듭니다. 아, 그래서 뭐 부인하고 한마디 할 때도 좀 부드럽게 나오고 행복해집니다. 참 은혜. 교인들도 그렇고 서로서로 은혜. 이 안에서 마음껏 즐거워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가 저희를 주장합니다. 은혜가 모든 것을 이룹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은혜 주신 그 목적을 우리 삶에서 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잘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